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이 오늘 우크라이나에 대한 500억 유로의 추가 지원에 합의했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열렸던 EU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지원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하고 장기적이며 예측 가능한 자금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지원 패키지에는 EU가 330억 유로의 차관과 170억 유로의 보조금을 통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올해부터 4년에 걸쳐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회원국 모두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이 계획은 헝가리가 그동안의 반대 입장을 철회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EU 외교관을 인용해 이번 추가 지원을 점검하기 위한 연례 토론회의 개최와 필요시 2년 안에 이를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합의 과정에서 추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이 예멘 내 이슬람 시아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의 드론 관련 시설을 선제 타격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1일 오전 1시 30분경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 장악지역 내에서 드론 지상관제소와 자살 드론 10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 드론들과 관련 시설들이 홍해를 지나는 상선과 미 해군 함정에 임박한 위협이라고 판단해 자위적 차원에서 타격해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의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고 공해상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며 미 해군 함정들과 상선들의 안전 또한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 이루어지고 인도주의 위기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위협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규모 포로 맞교환을 실시했다고 양국 정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양측이 이날 195명의 군인을 맞교환했다고 밝혔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207명의 자국군 포로가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포로들의 귀환을 환영하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포로 교환은 개전 이후 50번째로 2년 가까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그동안 주기적으로 포로 교환을 실시해왔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포로 교환이 당초 지난달 24일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태운 러시아 수송기를 우크라이나군이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함에 따라 차질이 빚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로 60여 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류신 76 수송기는 24일 러시아 벨고로드에서 추락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이날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의 한 병원에 폭격을 가해 4명이 다치고 수십 명이 대피했다고 현지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가자지구 전역에서 적어도 25명의 하마스 대원을 사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특히 지난 몇 주 동안 공격을 집중해온 남부 주요 도시 칸 유니스에서 하마스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한편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에서 발견된 하마스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고 다수의 하마스 대원을 사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팔레스타인인 의료진들은 칸 유니스에서 시가전과 폭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료 체계가 악화하면서 야전 의료시설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칸 유니스 내 최대 의료기관인 나세르 병원 응급실장은 산업시설과 학교에 머물고 있던 피난민들 사이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는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내 무부청사를 겨냥한 공습이 있었다고 하마스 운영 언론과 주민들이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자지구 중부 알 누세이라트 난민촌도 공격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목격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 대한 이 같은 공격으로 이날 하루 최소 25명의 하마스 대원을 사살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군 병사 3명도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하루 사이 150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숨지면서 이날 현재 총 사망자 수는 26,900명으로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총선을 겨냥한 북한 도발 가능성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을 막는데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일 협력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대응을 넘어 세계의 현안을 다루는 협력체로 성장하고 있다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구름 많고 함경남도에는 아침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7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연초부터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총선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며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북한의 국지도발 또는 남북한 간 우발적 충돌이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다각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도발 시나리오별로 정교한 대비 계획을 완비하라며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2022년 7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등과 국가 중요 시설을 목표로 한 교란 활동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휘관 회의에 앞서 주재한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도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민족 개념을 부정한 채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총선을 겨냥한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안팎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북한 도발과 관련한 대체적인 전망을 공유하고 이를 공식화한 것으로 한반도가 한층 긴장이 고조된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미국 일부 전문가들의 한반도 전쟁 위기설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최근 한국 공영방송인 KBS 1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70여 년 전 한국 전쟁 때와 달리 지금은 강력한 한미동맹이 있다며 당시 북한의 재래식 능력과 전쟁 지속 능력이 한국을 압도했는데 지금은 한국이 훨씬 우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70여 년 전과 다른 점은 유일하게 핵을 개발했다는 것인데 그보다 강한 미국의 핵을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 억제로 갖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 공갈에 휘둘리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과거 연평도 포격이나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충돌 같은 국지 도발을 북한이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이 과거엔 없었던 전술 핵무력을 위협수단 삼아 한동안 하지 않던 대남 국지 도발을 다시 벌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재래식 능력의 우세를 토대로 확전을 해가는 경우에 그리고 북한이 밀리는 경우에 북한은 전술 핵전쟁 위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가 한국과 미국의 대북한 확전을 불가능하게 만들 거고 그러면 사소한 도발이라고 하는 거가 상당한 정도로 확전된 수준에서 북한의 승리로 끝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을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연초부터 서해 완충지대 포사격 훈련과 이딴 미사일 발사로 긴장을 높이고 있는 북한이 추후 한국 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그리고 2월 말에서 3월 초로 예정된 미한연합군사훈련에 맞서 또 다른 차원의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임 교수는 9.19 군사합의 파기로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사소한 충돌도 확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도 현 국면을 신중하게 다루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NLL이라든지 또 군사 분계선에서의 보사계 훈련을 어느 정도 지금 수위 조절을 한국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단지 살포를 통해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뻔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그런 조치는 자제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오는 4월 한국의 총선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대해선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군사 도발보다는 우회적인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 학부 김진무 교수는 북한은 지난 1월 한 달간 서해 포사격 훈련과 미사일 발사 등 무려 8차례 도발을 이어갔지만 한국 민심을 동요시키거나 여론 흐름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직접적인 군사 도발은 특히 한국 젊은 층에 북한 혐오를 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총선 개입 행위는 보다 우회적이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지금 북한 변수가 선거에 영향을 못 미친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사이버라든지 아니면 우회적으로 한반도 민심을 교란할 전략이 뭐가 있을까? 오히려 그쪽에다가 더 관심을 쏟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의 명시적이고 한국을 직접 겨냥한 군사도발은 한국 내 안보 여론을 높여 총선에서 보수 집권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으로선 원치 않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반감을 키우는 보다 교묘한 방식의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략순항 미사일 도발, 이거는 유엔 결의 위반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한미를 자극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서해 포격도 한국군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나 한국군 입장에서는 연평도 주민들이 대피해야 되고 전쟁 위기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신원식 장관은 최근 북한 상황을 보면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국지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직접 군사 도발을 하거나 대규모 해킹, 사이버 심리전, 회색지대 도발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또다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특수한 북중관계를 발판 삼아 북한을 외교로 복귀시켜 달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거듭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을 막는데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중국 외교부 대표단의 방북 직후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촉진하는 행동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we have had great concern about the DPRK's provocative, destabilizing actions, and one of the things that we have
그러면서 우리가
pressed China to do.
중국과의 대화에서 중국에 촉구한 것중 하나는 북한이 외교에 관여하고 그러한 행동에 동참하도록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이용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순 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5일부터 27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 박명호 외무상 부상 등과 만났고 북한은 순 부부장이 떠난 다음 날인 28일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러시아와 급속히 밀착하며 각종 무기 실험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난 25일과 26일 태국 방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북한의 최근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고위 관리는 이와 관련해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 증진과 그것이 김정은의 의도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이러한 우려를 중국 측에 직접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미한 외교장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북한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이 그 영향력을 사용해 북한이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끌어내기 위해 미국 등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국장은 지난 27일 VOA 워싱턴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은 중국이 원치 않는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북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초조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는 미국과 한국에 중국과 관여할 외교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세탁된 북한 자금이 핵과 미사일 자금으로 유입된다는 지적에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여러 가지 제재를 가했다면서도 그 외에 추가로 예고할 내용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의 협력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대응을 넘어 전 세계의 현안을 다루는 강력한 협력체로 성장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로 한반도 안보 문제를 꼽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0일 미한일 협력은 세계와 지역을 위한 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Trilateral partnership is not about any country. It's not about China. It's not about North Korea. It's about being for something, a vision for the world, for the region, but for the world writ large.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미 외교협회가 개최한 미중관계의 미래 대담에서 3자 협력은 특정 국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북한에 관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3자 협력이 공동의 우선순위에 대한 엄청난 추진력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3자 협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3자 협력을 강화하게 된 동력이 안보 분야에서 비롯됐다며 특히 한반도와 관련해 더 긴밀한 정보 공조와 국방 협력, 군사 훈련, 공동 억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삼국 협력이 지역을 넘어 확장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일본과 한국 모두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일본 총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이 인도태평양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특히 목소리를 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더욱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는 경제적 강압, 기술과 국가안보의 교차점, 혁신, 경제 투자, 활력까지 아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relationship extends to economic coercion, the intersection of technology and national security, innovation, economic investment and vitality.
설리번 보좌관은 이들 분야에서 3국이 서로를 지원하고 일으켜 세우며 보완할 수 있는 엄청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가치를 공유하며 경제, 기술, 국가안보와 글로벌 영향력 전반에 걸쳐 막강한 역량을 가진 강력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9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일 국가안보보좌관 회의를 언급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당시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같은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 was just recently in Seoul for a trilateral meeting of national security advisors to convert this into the details of how we work together.
또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야, 예를 들어 3국의 대규모 공적 개발 원조 ODA 예산으로 개발도상국에서 공동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했다며 3국이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펼치는 예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 이후 처음 열린 당시 3국 국가안보보좌관 회의에서 3국은 이 밖에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을 선언했고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 핵심 광물 공동 개발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대담에서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과 경쟁하면서도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영역에서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26일과 27일 방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동했을 때에도 북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We obviously also had the opportunity to talk about current events. Current events in the Red Sea, current events on the Korean Peninsula.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홍해와 한반도의 현안과 두 곳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AI와 타이완,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미중 양측이 모든 것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며 회담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설리번 보좌관과 왕이 위원회 회동에 대한 27일 전화 브리핑에서 중국은 분명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그 영향력을 비핵화의 경로로 우리를 복귀시키는 데 사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10대 소년들이 수갑을 찬 채 12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는 영상에 대해 워싱턴에서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가혹한 처벌을 문제 삼은 데 이어 미국 하원의원도 북한 자유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돌려보고 유포시켰다는 이유로 10대 소년들이 중형을 선고받는 영상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31일 VOA의 관련 질의에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두 명의 10대가 체포된 장면은 북한 정권의 강압과 통제 아래서의 삶이 얼마나 억압적인지를 일깨워주는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권위주의에 갇힌 자유를 사랑하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민간단체인 샌드연구소는 최근 평양의 16살 소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에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영상을 입수해 자체 유튜브 채널과 영국 BBC 방송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평양시가 학습 재강용으로 배포한 이 영상엔 머리를 완전히 밀고 손목에 수갑을 찬 채 죄수복을 입고 끌려나온 평양 삼마 고급중학교 소속 리모군과 문모군이 수백 명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 영상 속 아나운서는 소년들이 썩어빠진 괴뢰 문화를 시청하고 유포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처벌됐다며 모두 괴뢰문화 오염자들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31일 이 영상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 현지에 국제 직원이 없기 때문에 유니세프가 이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유니세프 대변인은 유니세프는 북한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지키고 이행하며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국제 직원의 북한 복귀를 주장해왔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북한 당국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2020년 1월부터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한에서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평양 사무소는 북한이 현지 직원들을 중심으로 2022년 5월 말에 운영을 재개했고 2023년에 130만 명에게 다양한 백신을 접종했다고 최근 VOA에 전해졌습니다. 유니세프는 1946년 전 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해 설립된 유엔 기구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직접 명시된 유일한 아동권리 증진 국제기구입니다. 유니세프는 그러나 유엔인권기구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이 우려한 아동 강제노동 문제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 이행 문제와 해외 탈북 어린이 보호 등에 대해선 공개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대북 프로그램은 재난에 취약한 주민 지원, 5살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지원, 보건, 식수, 위생 개선 등 인도주의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선 인권에 대한 상호 의존성과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한 권리의 실현은 다른 권리의 실현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건강권의 실현은 교육권이나 정보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달려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소년들에게 장기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영상이 공개되자 북한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인권기구의 리즈 트로셀 대변인은 29일 VOA에 이 영상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이 2020년에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개인의 정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도 30일 관련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단순히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이 아이들에게 가해진 처벌의 가혹성과 기간에 대한 소식에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 하원의 중진 의원이 한국은 자유시장 민주주의 성공의 모범 사례라고 극찬했습니다. 조 윌슨 의원은 폭정으로 자국민을 내모는 북한과는 대조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 의원이 31일 본회의장 연설에서 한국의 발전상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With prior visits, it's always been inspiring to me to observe the phenomenal success of the talented people of South Korea.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윌슨 의원은 이날 미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앞선 방안들을 비롯해 재능 있는 한국인들의 경이로운 성공을 지켜보는 건 항상 고무적인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역 미 의원 중 유일하게 방북 대표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나로선 그 대조가 놀랍기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자유시장 민주주의의 성취와 성공의 모범 사례라며 폭정으로 자국민을 내모는 북한과는 대조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is a beacon of achievement and success of free market democracy as contrasted.
윌슨 의원은 힘을 통한 평화를 이뤄가는 한국과 미국의 신의 축복이 있길 바란다며 자유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윌슨 의원은 지난주 한국을 방문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했습니다. 또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와 삼성, 한화 등 재계 인사들과 만났습니다. 앞서 윌슨 의원은 26일 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 방문 기간 중 정부와 군 고위 관리들 그리고 재계 지도자들을 만나 미한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안보와 경제 문제부터 인적 교류 및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윌슨 의원은 하원 군사위 소속 중진 의원으로 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중국이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금수품 약 260만 달러치를 북한에 수출했습니다.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일 BOA가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 교역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국이 유엔 안보리가 대북 수출을 금지한 81개 품목의 제품을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총액은 259만 2,717달러, 수출 물량의 총 무게는 92만 7,060kg에 달합니다. 지난해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제재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수출액을 기록한 제품은 전기회로 자동차 단기로 나타났습니다. 총 37만 8,160달러어치로 총 무게는 9만 4,700kg에 달했습니다. 이어 냉장용,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 목적의 가구 30만 5,334달러어치, 가정형 물 여과용이나 청정용 원심 분리기 29만 7,604달러어치 등이 순입니다. L형광 27만 4,434달러어치, 알루미늄 연성 케이블 등 24만 7,000달러어치도 북한에 수출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대북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처음으로 북한과의 거래가 금지되는 품목에 대한 HS코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를 명시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모든 회원국은 모든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및 철강 및 여타 금속류의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HS코드 72에서 89 숫자로 시작하는 제품의 북한 수출이 금지됐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수출입이 HS코드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에 착안해 제재 위반 여부를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걸 미리 차단한 것입니다. 과거 중국은 금수품 거래를 지적받았을 때 당시 문제의 제품이 국제구호단체의 인도적 물품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대북 수출이 확인된 금수품도 국제구호단체가 제재 면제를 받은 제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관총서 자료에는 문제의 제품들이 대부분 일반 무역과 국경 무역으로 명시됐고 중개무역으로 명시된 제품들은 52만 9,400달러어치에 그쳤습니다. 만약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제품이 인도적 지원 물품이었다면 무역 형태는 정부 간 혹은 국제기구의 구호 혹은 기부로 기록됐어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과거 금수품 거래를 지적받았을 때 당시 유엔 안보리 측의 HS코드 84, 85에 해당하는 일부 제품이 외교적,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에 유입된 것이라고 해명했었습니다. 또 HS코드 72와 73 제품은 강괴와 강철 빌렛, 페로실리콘으로 이들은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의 가장 최신 대북 결의인 2397호는 HS코드로만 금수품 여부를 판별하고 있어 이런 중국 측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BOA는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에 지난해 거래된 제품의 제재 위반 여부를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관 총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북중 교역액은 22억 9,538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10억 2,772만 달러 대비 123% 증가했고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27억 8,902만 달러 대비 82%까지 회복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생사 확인과 즉각적인 송환을 북한에 촉구하고 국제적 공론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정부가 억류자 가족에게 피해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탈북민 출신에 대해서는 가족의 부탁으로 조심스럽게 구명운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최근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들의 송환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 데 대해 관련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실은 29일 VOA에 우리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확인, 즉각 송환을 북한에 촉구해오고 있다며 특히 그중 3명, 즉 김정욱, 김국기, 최천길 선교사는 억류된 지 10년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국내외 관심을 지속 환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김건 본부장이 지난 25일 알나시프 유엔인권 최고대표 대행을 만나 올해로 한국 국민 3명이 북한에 억류된 지 10년째라면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에 관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즉각 해결을 촉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일부 억류자 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BOA에 최근 억류자들도 납북자 지원법에 따라 가족의 신청으로 피해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한국 태생의 기독교 선교사인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목사와 탈북민 출신인 고연철, 김원호, 함진우 씨 등 6명이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 평양에서 체포돼 이듬해 국가전복음모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아 11년째 억류 중입니다. 또 김국기 선교사는 2014년 10월, 최충길 선교사는 12월에 체포돼 이듬해 모두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탈북민 출신 한국인 3명에 대해선 한국 정부나 가족 모두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BOA에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한 결과라며 탈북 출신 가족들은 신상 공개를 원치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16년 7월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고아를 납치하려 한 탈북민 고연철 씨를 체포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고 씨가 탈북민들의 탈출을 돕다 체포됐다며 북한 당국의 발표는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함진우 씨는 지난 2017년 김원호 씨도 비슷한 시기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세한 상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는 이와 관련해 30일 BOA에 함진우 씨는 억류 직후 외교부 등의 상사 확인과 송환 요구 등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외교부가 당시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가족들의 의견이 서로 달랐던 기억이 난다며 이런 어려움이 구명운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 억류 중인 6명 가운데 전면에 나서 생사 확인과 송환을 촉구한 가족은 거의 없습니다. 김정우 선교사의 친형인 김정삼 씨만 공개적으로 송환을 촉구하고 있으며 김국기 선교사의 부인 김희순 씨는 지난해 BOA에 공개 편지를 보내 칠순을 김 목사와 함께 맞이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을 뿐 공개적인 석방운동은 삼가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가족의 나서기 힘들더라도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무부가 주최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광백 대표는 가족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북한 정부의 납치나 불법 체포와 같은 인권유린 행동에 단호하고 공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워싱턴을 방문 중인 한국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도 비정부기구들과 언론에서 계속 억류자들의 이름을 호명해줘야 한국 정부도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병상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지난해 10월 김정욱 선교사 북한 억류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대변인 성명을 비어에 다시 공유하며 북한의 억류자 생사 확인과 석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구 대변인은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북한에 장기간 억류돼 있다며 북한 당국은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오던 우리 국민들에게 무기 노동 교화형이란 중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북한 내 억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인 억류자 문제는 미한일 정상이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힌 후 과거보다 훨씬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북한 관련 모든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committed to working together to see the return of all prisoners of war and those who have been abducted and detained.
우리는 모든 전쟁 포로와 납치 또 억류된 사람들의 귀환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감자의 자유를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러나 억류자들의 신변이나 접견, 석방과 관련한 모든 협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정책연설에서 북한의 군사도발과 북한 러시아 군사 협력을 비판하며 긴밀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 해결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30일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국회에서 행한 연례 외교 연설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기타 도발적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에 심화되는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심하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런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미일 및 미한일 3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계속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일본은 일본 북한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현안의 포괄적 해결과 불행한 과거사 청산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납북자 가족들의 고령화에 따라 납북자 문제는 인도적 문제이자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모든 납북자의 조속한 귀환을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또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을 언급하며 이는 일본 외교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전을 바탕으로 동맹국 및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 간 협력을 더욱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아울러 일본은 앞으로도 주요 EU 국가인 한국과 각계각층에서 긴밀히 소통해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공조와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엄중한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일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조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네팔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무기 자금으로 규정해도 이를 동결할 내부 규약이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 FATF는 네팔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FATF는 30일 공개한 네팔에 대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네팔은 확산 금융에 대한 정밀 금융 제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네팔의 모든 개인과 법인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지정된 자금이나 자산을 동결해야 할 강제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업은행과 대형 개발은행, 대형 비은행 송금업자, 자동 심사를 실시하는 대형 금융기관은 정밀 금융제재에 대한 이해도를 보인 반면 그 외 금융기관은 적절한 심사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확산 금융과 관련한 자금을 찾아내거나 동결한 적이 없다면서 이에 대한 감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산 금융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과 생산 행위를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말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 이란과 관련된 금융활동이 이에 해당하며 FATF 등 국제사회는 각국이 문제의 자금을 즉시 동결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ATF는 네팔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이에 따라 네팔은 이번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포함된 유엔 안보리의 정밀 금융제재 평가 항목인 권고안 7번에 대해 가장 낮은 등급인 미준수, 즉 NC를 받았습니다. 다만 FATF는 네팔은 과거 북한과 금융과 경제 관계를 맺어왔지만 2019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투자를 금지하고 네팔에서 활동하는 북한 기업의 거래 중단을 명령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네팔은 현재 북한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이나 투자 활동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기구로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WMD 확산 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창설된 FATF는 전 세계 나라를 대상으로 대북 제재를 비롯한 자금 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팔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상호 평가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전직 국무 국방 장관들이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무기 거래와 연대 강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이 중국 공산당 저지에 초점을 맞추며 한국 등 동맹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오 전 장관은 30일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에 위험한 모델을 강요하는 새로운 악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이날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미 하원의 특별위원회 미중 전략 경쟁 특위가 주최한 권위주의 연대, 미국의 적들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지원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이같이 규정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새로운 악의 축 국가들이 강요하는 위험한 모델은 개인과 종교의 자유가 국가에 의해 축소되고 통제되며 이웃 국가를 침략하고 강압과 학대를 일삼고 경제 식민주의가 일반화되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상에서 미국 국민들은 훨씬 덜 번영할 뿐 아니라 훨씬 덜 자유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또 이날 청문회에서 현재 인도태평양을 비롯해 중동, 우크라이나, 남미에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한반도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We've got deterrence lost in Europe. We have deterrence lost in the Middle East. We are on the cusp of losing that very deterrent model in Asia as well.
미국은 유럽과 중동에서 억지력을 잃었다며 아시아에서도 억지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거나 이미 잃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폼페오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어 내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한국과 평화 통일에 대한 열망이 전혀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월 15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고 북한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러시아,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정권이 자신들의 존속을 중국 공산당에 의존하고 있다며 북한이 최근 중국과 관계 강화 의지를 밝힌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보낸 신년사에서 북한이 중국과의 협력 증진에 전념하고 있다고 다짐했다고 폼페오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 공산당에 대응하고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력한 경제와 강한 군대를 갖춘 미국이 침략을 억제하고 자유를 도모하며 자유시장을 육성할 때 미국이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번영하며 안전해진다고 말했습니다. 9선에 연방 하원의원 출신으로 클린턴 행정부 때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역임한 파네타 전 장관도 이날 청문회에서 세계 각국의 독재자들이 점점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The bottom line is we are facing an increasingly aligned group of autocrats around the world. The fact is that they are now having dual use technology.
파네타 전 장관은 전 세계 독재자들이 더 연대하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며 러시아, 이란, 중국과 북한 사이에 이중 용도 기술이 전파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서는 이들 나라들 간 무기 거래도 언급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이어 독재자들의 연대는 골칫거리이지만 미국과 동맹, 파트너 연대의 힘, 깊이, 폭에 비할 수 없다며 이러한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다자협의체 쿼드, 동맹인 일본, 한국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CIA 국장과 국방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시진핑 주석과 여러 차례 만났다며 미국과 협력 의지를 보였던 당시에 비해 시 주석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 번은 시 주석이 미국이 태평양으로 전력을 재조정하는 데 대해 비판적이었다며 이에 미국은 태평양 국가이기에 태평양에 주둔할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I remember one conversation where he was being critical that we were rebalancing our force to the Pacific. And I said, look, we're a Pacific power.
이어 중국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어떻게 협력할지, 어떻게 항행의 자유를 유지할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시 주석이 이에 대해 함께 협력하면 평화와 번영을 진전시킬 수 있다고 답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그것이 내가 만난 시진핑이었지만 이제 그가 바뀌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갤러거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북러 무기거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갤러거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푸틴은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구매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은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 장비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 러시아, 북한은 중개자를 통해 하마스 등 이란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 드론을 포함한 무기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갤러거 위원장은 한때는 소수의 불량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켰었는데 이제는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하나의 축으로 보인다며 시진핑, 푸틴, 아야톨라 하메네이, 김정은, 하마스 등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우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동맹, 미국의 가치에 대한 핵심적이고 폭력적인 충동의 다른 얼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동맹을 지원하며 권위주의적 연대를 억제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갤러거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쇼텔 브라운 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러시아, 북한, 이란과 같은 억압적인 국가들을 점점 더 많이 지원하고 있다며 경쟁의 소용돌이를 피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owever, there must be other ways to avoid a spiral of competition in which the CCP increasingly supports oppressive states like Russia, North Korea, and Iran.
브라운 의원은 미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수호자로 남아야 한다며 일본, 한국, 타이완 등 그 어떤 곳에 민주주의가 위협받더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미국의 도덕적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이 포함된 새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제이크 오첸클로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했다며 전임 행정부가 독재자의 편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모범을 보이고 있을까요? 라고 폼페오 전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Also missing from your remarks, these regimes have an ally in Donald Trump. Just this month, Donald Trump praised Kim Jong-un at a rally in New Hampshire, referring to him as, quote, a tough, smart guy.
오첸클로스 의원은 폼페오 장관이 발언해서 이들 국가들의 동맹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점을 뺐다며 이번 달에만 해도 트럼프는 뉴햄프셔주 대통령 선거 예비 경선 유세에서 김정은이 터프하고 똑똑하다고 칭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1일 뉴햄프셔주 클레어몬트 유세와 이번 달 아이오와주 인디애놀라에 있는 심슨 대학에서 가진 유세에서 김정은이 똑똑하고 터프하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에 대해 3년 전에는 세계가 지금보다 더 안전했다며 유럽 침공과 아프가니스탄 실패 등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억지 모델을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2019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진입 사건에 가담한 크리스토퍼 안 씨의 유죄 여부를 놓고 변호인과 검찰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안 씨 측은 적대국을 상대로 한 행동은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미국 법에도 저촉되는 범법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9일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은 크리스토퍼 안 씨가 미 보안국을 상대로 제기한 인신보호 청원에 대한 심리를 26일 개최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납치극을 벌인 혐의로 지난 2022년 5월 스페인 신병 인도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미 보안국을 상대로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인신보호 청원은 구금의 적법성을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로 최초 1심에 대한 항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안 씨 측은 최초 자신의 구금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1심 자체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날 심리는 4차례 연기 끝에 개최된 것입니다. 또 안 씨가 최초 스페인 대사관에 침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4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재판 절차가 이처럼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심리에는 미 보안국을 대리해 재판에 나선 연방검찰과 안 씨의 변호인 3명이 출석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신병 인도의 기본 조건 중 하나인 쌍방 가벌성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심리 당일 재판부에서 띄운 슬라이드 사진을 29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안 씨의 행위가 왜 쌍방 가벌성 원칙에 해당하는지 등이 설명돼 있습니다. 쌍방 가벌성 원칙은 피의자의 범죄 행위가 신병 인도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에서 위법일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미국과 스페인의 형사법 모두 안 씨의 혐의를 처벌하고 있다는 내용을 슬라이드에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선 불법 침입 혐의가 최대 2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인데 미국에서도 최대 6년형으로 해당 범죄를 다스린다는 논거를 제시하며 안 씨의 구금과 신병 인도의 합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안 씨의 변호인단이 검찰의 이 같은 논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 씨의 이런 행위가 적국인 북한을 상대로 한 것인 만큼 미국에서 범죄로 처벌될 수 없다는 논리를 또다시 내세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의 페르난도 에닐 로차 판사는 지난해 1월 미북 간 군사적 충돌 이후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적대국에 대한 미국인의 행위가 미국에서도 범죄로 인식되는지를 변호인과 검찰 측에 공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안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 같은 질문을 바탕으로 미북 관계와 북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북한 관리 혹은 외교관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재판부가 직접 안 씨의 행동을 범죄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건데 미국 검사 출신인 정홍균 변호사는 당시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재판부가 미북 관계의 성격을 고려 대상으로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만일 그 두 국가 간에 이 특정한 범죄 행위에 대한 공동인식이 결여됐을 경우에는 신병인도 자체에 대한 무리가 따르게 되겠죠. 크리스퍼 안의 행위가 미국에서도 동일한 형사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분석함에 있어서 현재 미국과 북한의 국제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주문이 여기 붙었다는 것이 참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씨 사건에 대해 미국 재판부가 이례적 의견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초 안 씨의 사건을 담당했던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지난 2022년 5월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를 승인하면서도 별도의 결정문을 통해 자신의 결정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안 씨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결정이 법리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안 씨의 구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는 취소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안 씨는 구치소로 옮겨져 신병 인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장관에겐 미국 시민의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안 씨의 신병 인도를 반대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의 명령과 관계없이 안 씨는 스페인으로 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안 씨가 지난 2017년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이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카인 김한솔의 탈북을 도왔다는 이유로 북한의 암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월까지 국토안보부에 근무한 이언 브레크 전 법무담당관 대행은 지난해 재판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당시 국토안보부는 다른 정부 부처와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를 피할 수 있는 잠재적 방안을 협의 중이었다며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안 씨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2003년 2월 1일 미국의 유인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우주탐사 활동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하던 도중 미국 남부 텍사스주 상공에서 공중 폭발합니다.
The spaceshuttle Columbia has exploded over Dallas, Texas airspace. Once again, KXAS is...
케네디 우주센터 착륙 예정 시간을 불과 16분 앞두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무원 7명 전원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미국이 개발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1981년 처음으로 우주 궤도에 올랐습니다. 콜롬비아호는 이후 27차례 우주 비행 기록을 수립하며 우주왕복선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하지만 콜롬비아호는 2003년 2월 1일 28번째 비행을 채 마치지 못한 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챌린저호 폭발 사고 이래 17년 만에 또다시 발생한 참사에 우주 왕복선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 작업이 이루어지고 미국의 우주 개발 계획은 또 한 차례 실현을 맞게 됩니다. 1944년 2월 1일 추상 미술의 선구자 피터르 몬드리안이 72살의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72년 네덜란드 중부의 아모르즈 포르트에서 태어난 몬드리안은 어렸을 적부터 그림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몬드리안은 20살 때 암스테르담의 미술학교에 진학해 그림을 배웠고 졸업 후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초기에 몬드리안은 주로 자연주의 기법을 이용해 풍경화나 정물화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몬드리안은 신비주의 화가인 얀 트로프의 영향으로 추상화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작품으로 33살 때 추상화, 나무 연작을 발표하게 됩니다. 추상화는 눈에 보이는 사실 그대로의 모습을 화폭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점이나 선, 면, 색채의 표현을 목표로 하는 그림입니다. 몬드리안은 그림 나무에서 나무를 선으로 단순화시켜 표현했습니다. 수직선과 수평선, 그리고 빨강, 노랑, 파랑의 삼원색을 이용해 초자연적인 우주의 질서를 표현하려 했던 몬드리안. 그의 미술 이론은 20세기 조형 이론에 깊은 영향을 줬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